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예은 자매입니다.
네, 또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네요. 지난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다른 지역을 여행을 다녀왔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여기저기 좋은 곳들도 많지만 집에 돌아와서 쉬니까 역시 우리 집이 최고네요.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내도 집에 돌아와 쉬면 다시 회복되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언제든지 머무를 수 있는 집이 있네요.
아주 근사한 좁은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살 공간이 있으니 좋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머무를 집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서 사실까요?
그러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사실지 궁금하네요. 하늘 위에 엄청난 궁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머무르실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나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도움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네요.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어디에 사는지 궁금한 것처럼 하나님은 주로 어디에 계실지 집 같은 것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머무르실 집을 지어드렸을까요?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엄청나게 커야 할 것 같은데요.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집은 우리 눈에 지금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더 궁금해지죠?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인다고요? 수수께끼 같은 건가요? 빨리 성경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께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걱정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 했던 사람이 있다면 참 놀랍겠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왕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더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살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아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사울 왕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주변 나라와 전쟁도 승리하고 다른 나라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도 다시 찾아온 상황이죠.
법궤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거룩한 물건이라고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는데 나중에는 부적같이 사용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빼앗기게 하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한 광야 시대부터 큰 장막을 쳐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고 이동했습니다. 그들에게 법궤는 하나님이 그 장소에 함께 머물고 계신다는 것과 같았죠. 법궤를 복을 가져오는 도구 정도로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빼앗기게 하셔서 정신 차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전쟁도 어느 정도 정리되었고 다윗은 멋진 왕궁에서 살게 되었네요. 보통 이렇게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잘 찾게 되지 않는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했다니 하나님께서도 기특하셨을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천막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집도 없이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은 기특하지만 인간이 신에게 집을 지어준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다른 신들은 신전이라는 자기 자신의 집 같은 공간이 있긴 했지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고작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이 필요하지는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만약 그 당시 인간들이 생각하는 대로 집이 필요한 신이었다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에서 이동식 장막 안에 계시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왜 장막이나 법궤라는 장소와 공간에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그곳에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기는 하잖아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법궤나 장막이나 성소, 지성소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 어쨌든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특정한 공간에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네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장소가 상관없으시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장소와 모이는 공간을 통해서만 어떤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생각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라 약속하시죠.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에게서 태어나는 자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네요.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물이 지어질 것을 약속하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크기와 화려함을 자랑하는 성전 건물이 솔로몬 왕 때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머무르시는 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그 안에 모셔졌고 사람들은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거기가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다윗의 자손이 솔로몬이라고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은 뭔가 안 맞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나중에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이죠.
그렇네요. 하나님의 집이라면 영원히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건물을 결국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부서졌네요. 이스라엘이 이후에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침략받도록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솔로몬처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건물을 지으시나요? 그런 것은 못 들어봤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짓고 있는 성전 건물을 허물어 버리더라도 3일 만에 다시 만들 수 있다고 하셨네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의 역할이 뭘까요?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이겠네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는 46년째 아직도 성전 건물을 짓는 중이었지만 건물을 완성하기까지 대략 6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큰 성전이 이미 이전에 파괴되었고 예수님이 허물라고 하신 성전은 그 이후에 다시 증축하는 성전 건물이었죠.
옛날에 건물로 있었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해서 결국 성전도 파괴되었다고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네, 그렇죠.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의 원래 역할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장소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아무 소용없는 건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 부서져도 이상하지 않죠?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지을 거라는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것이 곧 성전을 다시 지은 것과 같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감히 대화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양을 잡아 피를 흘렸던 제사를 드렸던 이유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가 씻겨져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네요.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성전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인간은 시간과 장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 장소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렀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곳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겠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과 같네요.
아멘입니다.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듣겠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후손은 결국 예수님을 말씀하셨던 거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더 이상 옛날 성전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친히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머무르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주시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대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죠.
다윗이 짓고 싶었던 하나님의 집, 성전의 역할이 더 완벽해졌네요. 결국 다윗에게 내 집은 내가 직접 지을 것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죠?
아멘입니다.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집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인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네. 예수님을 믿는 목사님이나 저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수수께끼가 이제 풀리셨죠? 북조선과 남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백예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귀하신 주여 날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그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윤자매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차지네요.
네, 점점 더 많이 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난주 배운 내용을 먼저 살펴볼까요?
지난주 앞부분에서 배운 것도 섭리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섭리로 지탱시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에 관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요. 뭐 그 전주에 섭리가 끝났다고 했지만 사실은 지난주 내용도 섭리라고 할 수 있죠. 앞부분에서 배운 내용은 섭리를 배우는 것, 또 그대로 지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다, 이걸 넘어서서 필수적이다라고 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한 가지는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전능하심이나 지혜로우심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부인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거나 찬양할 리 없을 것입니다. 결국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를 그분에게 돌리기 위해서는 창조의 교리를 비롯해 섭리의 교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섭리의 교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와 구원에 필요한 것인지는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봤었습니다.
먼저 섭리의 교리라는 수단은 우리로 하여금 역경 중에 일이 잘 안 될 때 인내하게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걸 믿을 때, 다른 말로 모든 상황에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역경 중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유익함을 믿고 또 어려움 중에도 반드시 인내로 견뎌게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섭리의 교리라는 수단은 우리로 하여금 순경 중에,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맞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은 모든 선한 선물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분의 은택들을 인정하고 그를 높여 기려야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은 섭리를 배워 알고 믿을 때 가능하겠죠.
네. 세 번째 섭리의 교리라는 수단은 또 우리로 하여금 닥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선한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가까운 이들의 죽음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우리의 지난날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내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믿는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구원에 합당하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를 버려두셔서 망하게 하신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의 교리가 우리 안에서 유지되지 않는다면 결국 신앙의 모든 진리 전체와 또 경건의 기반 자체가 뒤집어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경이 올 때 그것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 가운데서 인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택들이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모른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불변하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확고한 소망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이유로 섭리는 우리에게 중요하다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상은 지난주 배운 내용 중에 앞부분이었고요. 지난주 뒷부분에서 배운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의 둘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죠.
네.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은 중보자의 위격과 중보자의 직분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중보자의 직분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그의 낮아지심 혹은 공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영광을 입으심. 이건 효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공로가 있으시다는 것을 또 주님의 영광을 입으심을 보면 그분에게 효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중보자의 낮아지심은 사도신경의 셋째 넷째 조항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네 번째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지옥에 내려가셨고
그리고 중보자의 영광을 입으심은 사도신경 다섯째 조항에서 일곱째 조항까지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여섯째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일곱째 거기로부터 오사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낮아지심이 절정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한 단계씩 낮아져 가셨듯이 영광을 입으심도 점진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국 최고의 절정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네, 이상은 지난주 뒷부분에서 배운 내용이었고 이렇게 해서 지난주 배웠던 내용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번 주 새롭게 배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예수 구주라 부릅니까? 답은요.
그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각 구절의 자세한 의미와 그 근거, 그렇게 말하는 이유, 네,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의 둘째 조항이죠.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인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에 관한 겁니다. 하윤 자매님, 사도신경의 첫 번째 조항이 무엇이라 그랬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입니다.
네, 그 첫째 조항에도 믿사오며가 있고 방금 전에 읽은 둘째 조항,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가 있네요. 자, 첫째 조항에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도 믿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 그런 약속했어 나 너 믿어 너 뭐 네가 1등이라는 건 내가 믿어줄게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께만 합당한 예배의 믿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자를 믿는다는 것은 성자께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증해 주는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한복음에서만 몇 곳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14장 11절, 10장 30절, 6장 29절, 3장 36절, 5장 2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니? 그러면 또 나를 믿어야 돼.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나를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야. 다 무슨 말씀인가요? 나와 아버지는 똑같아. 그런데 아버지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은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의 믿사오니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여기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예요. 또는 예수와예요. 같은 말입니다. 구원하는 자라는 의미죠. 그분의 직분이 우리의 중보자시고 우리를 죄책과 형벌의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유일하고 완전한 구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예수와 같은 단어였군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이름으로 불리운 게 아니고 구원하는 직분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가지신 거군요.
그렇죠. 그분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신 거예요. 그게 예수고요. 참고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의 그리고 영생입니다. 이것에 대한 반론이 있어요. 예수가 구원하는 분이다. 뭐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반론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윤지 자매님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 여호수아처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었다. 그러므로 그 이름 자체를 근거에서는 아무것도 추론하거나 논증할 수가 없다.
그래요. 뭐 이런 거죠. 사실 성경에도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여호수아가 예수라 그랬으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뭐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가 그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그분을 중보자라고 하는 게 괜찮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으니 구원자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사실은 뭐 그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가 중보자일 수 있지 않느냐? 한 분 중보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여호수아도 자기 이름대로 구원자예요. 구원의 일을 한 사람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그런 이제 반대되는 주장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 보면 좋냐면 이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구원자들, 아까 여호수아처럼 그 사람들과 중보자 예수, 우리가 믿고 기도드리는 그 예수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 특별히 이름과 관련해서 그걸 살펴보면 될 겁니다.
먼저는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천사들이 주었지만 다른 이들은 그들의 부모 같은 사람들의 뜻에 의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런 차이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모형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참된 구주로 지명되셨죠.
결국 다른 이들은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체라는 거죠.
맞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수아 같은 다른 구원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일시적인 축복들만 베푸셨죠. 그들도 구원한 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적, 세상적 악들로부터만이 아니라 죄책의 악과 형벌의 악에서, 근본적인 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이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점도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구원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시적인 축복들을 베푸시는 데 사용하신 도구들이지만 사역자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육체와 금생과 관련되는 모든 좋은 것들뿐만 아니라 영혼과 내생과 관련되는 모든 고귀한 것들을 베푸시는 주인이시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성경에도 몇 명 더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특별히 탁월한 의미로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참되신 구주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름만 가지고 알 수 있느냐? 얼마든지 그 전후 과정을 통해 그분이 구원자, 중보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분이 어떻게 해서 참되신 구주일까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죄책의 악과 형벌의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죄책의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죄로부터 구원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5절은 형벌의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죄책의 악 때문에 있게 된 형벌이라는 악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으로부터 자유해져서 나음을 받았죠. 형벌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으고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베푸신 은덕들을 깨닫고 그것들에 대해 그에게 감사하는 자, 그들만을 예수님은 구원하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참되신 구주가 되신다고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되신 구주이실까요? 그가 유일하신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셔야만 합니다. 이 사실도 성경 여러 곳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일서 5장 11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사야 43장 11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서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반론은 이것입니다. 하윤 재무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령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성자가 유일한 구주이신 것이 아니다.
네. 일단은 앞에 있는 그 전제, 성부와 성령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삼위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에 개입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양상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일단 성부께서는 구원의 근원이 되셔요. 그리고 성자를 보내셔서 성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죠. 또 성령께서는 우리의 중생의 직접적인 시행자 혹은 성취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부와 성령도 그래서 구원에 개입하시는 거죠. 그런데 양상이 다르죠. 성자는 어떻게 하시냐면 유일한 구원자가 되셔서 그의 공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게 그분의 일 아닙니까? 그건 성부도 하신 게 아니고 성령도 하신 게 아니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죠.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중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영생에 이르시죠. 이렇게 구원하시는 양상, 구원하시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의 효력은 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공통적이지만 구원의 방식은 성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서 참되신 구주실까요? 세 번째, 그는 그의 공로와 효력 등 두 가지 면에서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 고난, 죽으심, 간구하심 같은 공로 또는 보상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 성령,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획득하셨습니다. 다음 말씀들은 주님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했음을 잘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5장 19절, 이사야서 53장 6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특별히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은 나이나 신분이나 장소를 막론하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네, 지금 읽은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다음의 말씀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효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께서 자신의 효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 성령을 통해 믿음의 구속의 모든 은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적용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효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계시하신 다음에는 또 어떤 효력 있는 사역을 하실까요? 사역을 재정하시고 보존하시며 이를 통해 성령을 주시고 사람들을 회심시키시고 교회를 모으시며 금생에 필요한 모든 선한 것들을 베푸십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2절에 잘 나오는데 9절은 빼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돌아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효력 있는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나 성도를 세운 다음에 또 어떤 효력 있는 사역을 할까요? 예, 그분이 모든 원수들에게서 그의 교회를 지키시는 사역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복음 14장 1절,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효력 있는 사역이 또 있어요. 뭘까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결국 마지막 날에 영생으로 일으키시며 부활시키시며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효력 있는 사역의 마지막은 주님과 성도들의 원수들을 영원한 형벌에 던지시고 세상이 시작부터 끝까지 모으신 영광된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에베소서 5장 27절에 나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렇게 금생에서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중생시키시죠. 그리고 새로움을 얻은 자들을 보존하시죠.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결국에는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죠.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한 효력이고 그것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공로뿐 아니라 이러한 효력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로와 효력으로 구원하시는 분을 보니 예수라는 이름도 많고 여호수아도 있지만 그들도 구원자이지만 예수님만이 참된 구주이시고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제29문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예수 구주라 부릅니까?와 그 답에 관한 것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윤 자매님, 오늘 배운 것 중에 나누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네, 가끔 친구들이 저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물어볼 때 네. 제가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내용을 배우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물어본다면 정말 체계적으로 그들에게 잘 대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항상 누군가에게 온유한 태도로 우리의 소망에 대해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하윤 자매님의 오늘 대답은 상당히 성도다운 아름다운 성도다운 모습의 대답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
지로운 죄를